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워요. 이게 내용이 어렵고요. 제가 이 강의는 충분히 아직 제가 소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한 번 더 할 때 한 번 더 들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전달이 잘 될까 모르겠는데 내가 자신이 없는데 잘 따라와 봐요. 알았죠? 잘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된다는 표정으로 짓고 계세요. 그래야 제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같이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가지는 가치는요, 복음서에서 투톱입니다. 사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지만 복음서에서는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한부터 13장부터 17장 이해하시면 이해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 전반은. 나머지는 두 가지 축에서 변주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지향성,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에 대한 율법적 완성함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어떻게 완성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적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부분이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미 율법적 완성성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7장을 좀 더 짧게 얘기한 이유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서 많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모세오경에서 이미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희들의 해석적 관점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렇게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산상수훈은 사실 모세오경이 이해가 된 전제를 갖고 뭔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은 근데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근데 설명이 좀 더 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21장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한 담론이요 13장에서 시작해서 17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실 이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성경 모세오경 아니 그 사복음서를 다 보십시오. 한 담론이 시작돼서 예수의 담론이 다섯 장의 분량으로 끌고 가는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얘기를 요한복음이라는 걸 따로 쓴 게 어떤 기적이나 이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서 썼겠어요? 아니죠. 어떤 포인트가 빠져있어요? 산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시던 그 밤에 하셨던 이야기가요 굉장히 단순화돼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담론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던 그 밤에 굉장히 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깊은 설명을 하셨고 근데 그 부분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성찬식에서 예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던 그 부분을 요한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기억해내고 적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치는요. 사실 오프닝과 클로징에 뭐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지만요. 이 13장에서 17장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해하셔야 복음서의 절반을 이해를 하신 거고요. 여기를 이해하셔야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말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잘 따라와야 될 텐데 나와 함께 합시다. 오케이? 함께 해 갑시다. 시작은 어렵지 않죠? 왜요? 세족식으로 시작하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하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아니요 날 씻기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특성이잖아요. 발 씻기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네가 이걸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나를 전신을 씻어서 했더니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러죠. 얘가 아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까지는 좀 없고 그냥 발만 씻자 해서 이제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하는 게 맞다. 근데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씻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인트 하나만 잡읍시다. 조금 어려운 부분 뭐예요? 왜 발을 씻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고 표현하십니까? 이 액센트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발을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발을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갖고 있는 이미지. 거기서 담고 있는 상징성은 두 번째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첫 번째, 예수는 뭐예요? 주와 스승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님은 주인과 스승이에요. 예수님은 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주인과 스승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미약함, 그렇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내 발을 씻긴 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를 높이 있는 주인으로만 인식해서 어휴 무슨 내 발을 씻기세요라고만 생각하면 네가 예수를 어떻게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바꿔봅시다. 하나님을 어떻게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서 판단하고 가르치는 자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절반만 아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가르치고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시나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오사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까지 친히 담당하시며 가르치시며 씻기셔서 그렇게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 때 예수와 관계가 진짜 있는 거고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는 두 가지의 극단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극단은 한쪽 극단은 뭐예요? 너무 발을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는 현대인들은 약간 예수가 원래 발을 씻기는 게 예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죠? 왜 일처리를 이렇게 안 하냐? 지금 때가 됐으면 취업도 좀 쭉쭉 해야 되고 이게 왜 발을 안 씻겨? 약간 이런 식의 개념도 있고 고대인들은 오히려 어땠다는 거예요? 신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문제에 개입하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하고 이런 건 아닌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씻으신 다음에 뭘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주와 스승으로 이야기한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내가 주와 스승으로서 네 발을 씻긴 거다. 이 이중성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예수님이 표현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너에게 주인이면서 너희들을 가장 바닥에서부터 가장 더러운 곳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의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더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가르침의 지향성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 가르침이 너희를 통해서 동심원처럼 확대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세족식에서 담고 있는 예수가 표현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세요. 지금 계속 겹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큰 틀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진리의 스승.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주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세족식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도 한 번씩 할까? 세족식. 제가 좀 낯간지러운 거 싫어해서 잘 못하는데. 근데 세족식을 하려면 되게 이 고백이 들어가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 3단계의 고백.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자이시며 그래서 나도 당신에게 이런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예식이죠. 되게 중요한. 옛날에 개명교회에서 하지 않았나? 뭐 농어촌 같은 거 가면 뭐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밭 씻어주고 울고 막 그런 거 했었는데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10주년째 한번 여러분들 발 한번 쭉 씻길게요. 울어야 된다 그러면 진영이 또 키득거리고 웃고 뭐하는 짓이야 이런 게 이러지 말고 되게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나온 사건이 뭐예요? 세족식 사건 다음에 나온 사건이 세족식 나온 다음 사건이 가룟유다 얘기로 넘어가죠. 세족식 하신 다음에 무슨 표현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아프게 표현하시죠. 내가 어디 갔지? 기억이 안 나네. 네가 찾아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지라라고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심령에 괴로워하고 증언하면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룟유다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 대해서 가룟유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지라라고 하는 게 아, 12명 뽑을 때 원래 팔놈을 하나 원래 상태 안 좋은 사단의 제자를 하나 딱 껴가지고 왜 얘는 나중에 나를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혹시 은혜 받을까봐 3년 동안 일부러 돈 맡겨서 애 마음을 은혜로 오지 못하게 하고 일부러 강팍하게 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네가 나를 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룟유다가 팔지 않아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무 무슨 알카에다처럼 밤엔 완전 잠복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낮엔 짜잔 나타나서 설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룟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제공했던 정보가 가장 결정적인 정보여서 그 정보가 아니면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 정보 때문에 예수를 잡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하시다가 야, 한 명 따라 붙여가지고 어디서 자는지 한번 알아나 봐. 한 다음에 쭉 가서 어디서 자면 밤에 거기 습격해서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매번 청중들과 함께 다녔던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집회하고 저쪽에서 집회할 때 제자들 몇 명대로 이동할 때도 많은데 중간에 기다려 덮치면 되잖아. 그냥 잡을 마음만 먹었으면요 군사를 동원해서 잡는데 가룟유다가 없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년 전에 팔회를 미리 키핑을 해서 얘가 팔아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결과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자들 하나하나가 없었으면 그 일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발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룟유다에게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아파하면서 하세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우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기우세요. 그렇죠? 진리의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씻겨 나가십니다. 근데 그들이 어때요? 변화되어 가지 않죠. 변화되어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세요? 안타까워하시죠. 아파하시죠.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끝까지 뭘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액센트가 뭐예요? 이 중에 하나가 날 팔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속히 하라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이 얘가 혹시 마음이 변할까 봐 야, 빨리 팔아야 돼. 오늘 밤에 해야 내일 십자가 달리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다 입장을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몰래 배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무슨 정당성이 있어요? 가룟유다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가룟유다 무슨 정당성이 있어요? 난 3년 동안 따라줬는데 예수는 나와 같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 난 헛된 데 투자한 거야. 예수를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테스트해봐야겠다. 이가 정치적 메시아라면 불현듯이 일어나서 이 상황을 깨트려 나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나는 예수에게 기회, 테스트 기회를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몰래 이것을 한번 진행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그럴 만한 실망감과 정당성이 있어 라는 자기 합리화가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두 가지를 지적하시죠. 하나, 네가 몰래 나를 배신하려고 생각하니 나는 그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넌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승을 파는 거다라고 행동의 의미를 규정해 주시죠. 그렇죠? 그렇죠? 넌 날 테스트하거나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야. 넌 날 파는 거야. 스승을. 돈을 받고. 저는 지금 유다가 자기를 딱 특정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라. 가룟유다한테 딱 떡을 주셨어. 내 제자들이 그러면서 떡을 주시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얘기하셨으면 제자들이 저 새끼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 근데 쟤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쟤들이 어떻게 느꼈다고 그래요? 아, 가룟유다가 돈을 맡았으므로 뭐 시키시는 일 있었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맥락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졌지만 흐름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그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군데요? 퓨즈. 다른 대화가 있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유다에게 식사를 하시다가 누군데요? 했을 때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로라. 했다가 떡을 안 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퓨즈가 있으니까 또 식사하고 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유다에게 찾아가서 약간 둘만의 느낌인 거죠. 그때 유다는 느끼지만 제자들은 못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얘가 배신자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베드로 칼을 뺏겠지. 이 새끼 또 이러면서 베드로 성격에 너였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포인트를 알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유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족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날 팔 걸 안다. 그리고 그거는 스승을 파는 행동이야. 잘못된 행동이야. 그런데 떡을 주는 것. 그런데 여전히 넌 내 가족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받았을 때 그 심령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게 이때예요? 아니죠. 이미 플래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하면 그때 플래닝이 진행됐으니 시작할 그때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때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콜링하셨는데 가룟유다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그걸 성경은 그때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건 너가 날 파는 행동이다. 난 여전히 네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날 팔려고 준비했지만 난 여전히 네가 날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여야 되고 세상을 좋은 데로 바꿔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숨어다니면 안 되고 분연히 일어나야 돼. 라는 자기 판단이 그 완고함이 포기되지 않는 거죠. 그 마지막 콜링까지 포기되지 않는 그 시점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이제 나갑니다. 팔로 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패턴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에게까지 여전히 끝까지 사랑으로 요청하시는 예수의 세족식 장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가 나간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31절이에요. 지금 인자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인자만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영광을 받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가룟 유다 사건이랑 연결됩니다, 여러분. 무슨 영광을 받았어요?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라는 뜻이 결정적일 때 안 나와. 편이 있었는데. 그냥 하죠. 주희야, 내 책상에 펜 좀 찾아줄래?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나를 공격하는 원수에게도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게 드러나셨어요? 정말 사랑의 존재인 걸 드러내셨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존재인 게 드러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존재인 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의 존재인 게 드러나니까 뭐가 드러나요? 예수가 표현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라는 개념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게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나한테 잘해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렇죠?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가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예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를 또한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의 상호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엔 누구 얘기를 해요? 나중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희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적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와 함께 있겠노라. 그 다음에 나는 간다. 나의 가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다. 대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표현하죠. 이게 어떻게 중복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면 그렇죠? 제자들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죠? 아, 이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죠. 예수가 사랑인 걸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13장 아니고 10장에 나오니까 그러면 내 이름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는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면 예수도 하나님도 이들의 가운데 이게 정말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참이고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제자이며 그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영광의 상호성이에요. 그러니까는 13, 14, 15, 16, 17까지 계속하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가봅시다. 그런데 근데 이제부터 이 가룟 유다 테마가 끝나고요. 14장부터 나오는 건 무지한 제자들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죠. 제자들은 계속 무슨 시각으로 접근합니까? 형상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액센트가 가 있어요. 어디에 액센트가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라는 것에 액센트가 있죠. 그렇죠?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그 다음 얘기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가 없고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어디든 내가 못 따라갑니까? 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온다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둘이 계속 엇갈리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꾸 쟤네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현상적인 생각을 하죠. 예수님 어디를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게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뒤를 나는 목숨을 걸고 따라갈 거예요. 라는 식의 접근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의 관점은 그런 접근이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에요? 나를 진짜 따라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 뒤 졸졸졸졸 따라와서 나중에 좋은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내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욱 영광받으시는 이런 영광의 상호성이 너희들에게도 드러나는 것이 네가 진짜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수제자가 예수님을 세 번 저주할 거라는 예언을 들으니까 제자들 분위기가 싸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지금 얘네들을 저주하거나 분위기를 싸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가르쳐주고 가야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 거 아니야. 예수님의 낙관이죠. 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얘네들은. 그렇죠? 맨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이 대화를요. 정말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14장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기 가서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게 너희가 내가 간다라는 어떤 환경적인 관점으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것은, 내가 떠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지금 여기서 해왔던 일의 의미는 뭐예요? 처소를 예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처소를 예비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여기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도 나중에 나 있는 곳에 올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첫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느 처소로 가시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그리고 어떤 길로 가셔야지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안정감을 갖고 기다리죠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처소와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안정감을 느낄게요. 그러니까 나를 본 건 하나님을 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약간 이런 식 느낌 들지 않아요?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현상적인 접근의 방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드는 거예요. 대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의 대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요. 여러분이 현상적인 관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게 죽은 다음에 가셔서 천국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그 천국을 공사를 하고 있나 보다. 공사가 끝나야 재림을 하시고 재림이 되시면 우리가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의 내 집을 생각하는 건 사실 뭐예요? 아직 분양받는 거죠. 건축이 안 됐는데 조감도만 보고 지금 아 거기 있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럼 조감도라도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감도를 보여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조감도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괜찮아요. 조감도를 보여달라 했는데 야 조감도가 뭐가 필요해? 이거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야. 못 믿어? 이게 무슨 삼류 건축사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주택공사에서 한다는 계약서를 보여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 야 내가 계약서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상적인 관점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대화가 이상하게 느껴진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게 들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봐요. 그렇게 보면 예수가 답답하고요.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답답하죠. 왜? 이 얘기를 3년 동안 했던 얘기인데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게 뭐예요? 진짜 어떤 플레이스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렇죠?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진리와 사랑의 그런 대안적인 국가, 대안적인 사회, 대안적인 공동체, 각 사람이 변화되는 그것,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적 역할을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내가 가룟유다를 보내주는 게, 내가 지금 이 모든 가룟유다를 보내줘서 오히려 문제가 사회적인 성공으로 보면 문제가 안 좋은 쪽으로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 행동이 사실은 뭐라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공동체 각 사람의 변화라는 완성형을 상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야,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는 게 가치 있고 떠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고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 가룟유다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초청되어져 가는 그 과정의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 하지만 십자가 사역은 처소가 예비되는 사역이지 처소가 완성되는 사역은 아니죠. 어느 지점에서는 각 사람의 심령이 모두 변화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내세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세적인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세적인 가치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이 더 했어요. 그럼 예수가 가셨다가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지금 리모델링 중이어서 아직도 재리를 못 하셨어요? 아니죠. 이 제자들에게는 내가 갔다 곧 너희들과 올 거야라고 했죠. 언제 돌아오셨어요? 성령으로 돌아오셨죠. 그렇죠? 제자들은 뭐 그때 죽었는데 뭐 갔다가 안 온 거지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돌아오셨다는 게 뭐예요? 아, 예수가 이 갔던 행동의 의미를 잘 모르고 공백처럼 느끼다가 결국 이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고 그래서 초기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만 처소가 와비되면 너희 가운데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완료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는지 얘기하시고 어떤 길인지 얘기를 하셔야 저희가 나중에 가져오라고 물리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길이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길이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몰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너희에게 회복하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회복되어져가는 그 방향성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인 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하며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잖아. 여기서 내가를 바꿔봅시다. 예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것이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며 너희가 가게 되는 그 길이잖아. 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가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먹으니까 조금 더 의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처소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비하러는 뭐라고 표현된 거예요? 내가 길이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쟤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읽을 때 예수가 약간 이렇게 딴소리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읽을 때 읽어보세요. 쭉 읽으면서 어느 부분 예수가 얘기하는 부분을 읽을 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고 제자들을 얘기하는 부분을 읽을 때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관점이 문제가 있는 거고 예수가 얘기한 걸 읽을 때 아, 맞다. 근데 제자들이 얘기한 걸 읽을 때 얘는 뭔 소리야? 이래야 여러분들의 관점이 예수의 관점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아니 하나님을 뭐 그러니까 나중에 내세가 어떻게 될지 블루프린트를 보여주든가 하나님을 보여주든가 뭐 이러면 내 상황을 좀 나아지게 하든가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탁탁탁 믿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내가 또 길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간다라고 또 온다 그러고 뭔 말이야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니 간다 그러길래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길이래 아이 답답 그래서 자기가 길이래게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길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이게 답답하면 뭐예요?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답답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답답하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물리적인 관심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가치적인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한테 보여줬어. 그렇죠? 그 마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여준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면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잖아.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공중에서 번쩍번쩍하는 번개로 보여줘요? 그건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우르릉쿵쿵하는 소리를 보여줘요? 그건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섭고 과격한 어떤 권력자를 보여주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보여줘봐야 어떤 권력의 신의 존재를 믿겠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찾아오셔서 사랑하심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게 신의 속성이고 신의 본질이고 신의 마음이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뭐 이런 뭐 내 신성, 내 파워 뭐 난 니들이랑 급이 달라 막 이런 뭐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아, 내가 성령인데 막 이렇게 막 날 만난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까지 너희가 3년 동안 본 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걸 봤잖아. 근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네 마음은 뭐야 도대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못 믿겠니? 그럼 나를 본 걸 하나님을 본 걸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좀 믿어봐.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믿어봐. 그걸 네가 믿었다면, 그걸 네가 네 마음으로 그것을 진짜 믿었다면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한 가지 흐름이죠. 오, 깜짝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진리에게 인간을 초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사역.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뜻이 뭐예요? 사랑으로죠. 그렇죠? 내가 오고 보여주고 사랑이 대안인 것을 가르치고 그렇죠? 사랑으로 인간들을 진리에게 초대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도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도 진리고. 그러면 인간을 사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이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죠. 예수가 길이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고.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존재합니다. 인격적인 그러니까 메시지는 간단해. 복음은 간단해요. 인격적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진리가 존재해요. 그건 사랑이에요. 인격적인 진리가 존재하는데 그 진리는 그 인격은요 인간을 사랑합니다. 인간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 이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타성과 사랑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진짜 이타성이 맞고 사랑이 맞고 그 사랑의 공급처가 있다는 걸 알므로 말미암아 이타와 사랑으로 개선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고 천국에 돌입한 거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십자가 사건은 어떤 식으로 해석돼요? 현재 십자가 사건은요. 이 제자들의 방식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가 어딘데요? 처소는 말이다. 아, 거기에는 뭐 맨션이 있고 황금길이 있는데 처소를 다 설명해줘.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줬는데. 아,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일로 와봐. 할렐루야를 빠르게 해.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아, 예수님은 답을 안 해준 걸 지금 답을 해주잖아요. 자꾸.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내적 패턴을 모르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일정한 교리를 강조하면서 그걸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처소는 이런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면 된다고 설명을 자꾸 해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곡된 기독교 지도자가 이 열두 제자를 만났잖아요. 이 열두 제자는요 감탄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다 설명해줘. 처소가 어딘데? 아, 기다려보라고. 쫙 청사님 블루프린트. PPT로 보여주면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차원이 있죠. 물리적인 차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이 실제 없는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최소한 십자가 진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라 그렇지 못하겠거니 행한 일을 통해 말미암아 믿어라. 뭐예요? 너희가 뭘 봤냐? 영광의 상호성을 보지 않았냐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걸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영광의 상호성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 예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교리를 얘기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때 예수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어렵잖아, 예수가, 그렇죠? 어렵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예수를 도우시고, 그렇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렇죠? 외적으로 그를 세우시고,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 말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내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말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키포인트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렇죠? 아니,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렇죠? 영광의 상호성을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케이? 이렇게 계속 표현하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으니 내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게 뭐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대되고 표현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12절이에요. 12절,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취지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영광의 상호성이 지금 이제 제자들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과 영광의 상호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존재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아 사랑을 표현하면, 그쵸?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의 상호성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영광의 상호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능치 못한 것이 없고 더 큰 것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광의 사용성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내가 너를 뭘로 부르지 않고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고 형제로 부른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왜요? 예수님도 영광의 상호성이고 우리도 영광의 상호성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성경에서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가 이렇게 관계한 것처럼 예수와 우리가 이렇게 관계한다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그게 맞다라고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표현된 사랑의 하나님이 말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예수가 껴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랑 상호성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이랑 상호성하고 우리는 예수님이랑 상호성하고 이런 개념이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삼위가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하고요. 더 간단하게 우리도 하나님과 영광의 상호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셨던 성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상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상호성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만 혼자 가는 건지 다 알아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말이 어려워요. 내용은 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아까 자신이 없다는 게 그거야. 이 어려운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꿔야 되는데 다 이해했죠? 다 이해했겠지. 20대인데. 이해했을 거야. 믿자. 이해했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을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계명 얘기가 나오죠. 영광의 상호성. 아 무엇이든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무엇인 대로 행하라는 게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호성의 법칙에 대해서 신뢰하며 가는 것이 있다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겠지. 왜? 그 무엇이든지가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의 사랑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따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건 여기서는 절대 그렇게 못 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면 다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랑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구하라 주의라 찾으라 찾으려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그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 전에 산상수훈에서 그 손목 자르고 모가지 자르고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눈이 가늠하게 하면 뽑아버려. 네 손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으려 두드려 열릴 것이에요. 뭐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상적인 산상중적 세계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휴 진짜 맞는 얘기인 게 한데 그게 되겠어? 라고 느낄 본론이 끝나면서 하는 얘기가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으려 두드려 열릴 것이라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적인 세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돼 그게.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인 걸 내가 알고 예수를 통해서 진리의 사랑이 존재하는 걸 알아서 그 진리의 사랑을 만나고 싶고 그 진리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사랑의 세상으로 되는 것, 이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주술적으로 가면 이상해지는 얘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다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돼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이제. 예수의 이름 알아요? 영광의 상호성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내가 받아들여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바라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요 됩니다. 여러분 여기 큰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건 뭐냐면요 이상주의 한계예요. 될까?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사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사에 막힌 부분이 있어 하나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도와주세요. 그것도 도와주시지. 사사기에 입다라는 악인이 이번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삼손이 정말 개념 못 차리고 지 천둥벙거리처럼 살 때 목마르니까 여기서 우물 하나 터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결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거는요. 이 구절을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야 삼손 같은 악인도 삼손 악인이거든. 삼손 같은 나쁜 놈도 지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주시더라. 나한테도 그런 일은 있더라. 그거에 맞는 거예요. 응? 아하방 같은 나쁜 왕도 겸비하면서 옷을 찢고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살려주셨던 거. 약간 거기에 갖다 붙여야 되는 구절이에요. 내가 뭔가 이번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거는 에? 내가 입다 같은 놈이고 아악 같은 놈인데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도 긍휼히 여기시더라. 상황적인 것에서 뭐 그런 이슈인 거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진리의 사회, 하나님께서 주는 사랑의 사회, 각 사람이 사랑의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갱신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는 대안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취직시켜주는 거 믿기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믿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무의 성 공동체가. 여기 3, 40명, 4, 50명, 뭐 5, 6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5, 60명의 사람들이 진짜 진리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가운데 이타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 여기에 어떤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믿느냐?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상호성 속에 네가 사랑으로 헌신해 나가면 사람과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와 사람과 세상이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죠. 뭐 저에게도 그렇죠? 근데 용기와 격려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영광의 상호성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죠? 들어가는데 내가 현재까지 이 제자들 이것을 인식하고 있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죠.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녹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또 어렵겠다. 이거 이렇게 저렇게 미안해요. 어쩌겠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영광의 상호성의 패턴 속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진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잘 내가 사랑의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14장에 보혜사가 필요한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여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어떠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이게 세족식의 원리죠. 그렇죠? 너희가 아직 영광의 상호성 속에 안 들어왔지. 하지만 영광의 상호성이란 말 자체가 내가 너희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찾아가서 해결해 나가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죽어서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너희를 찾아오고 해결해 나가는 그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자에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가르침은 들었는데 내적 변화가 없다. 예수님이 쏙 가고 성령이 딱 오시니까 성령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야 성자는 무능한데 성령은 유능해서 네 내면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성자 시대고 이때는 성령 시대고 막 이렇게 뭐 그 전에 성부 시대고 이런 기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며 근데 이렇게 따로 놀아. 이상한 얘기잖아요. 야 여러분 성부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있잖아요. 성자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 쉽죠. 왜냐하면 성부는 창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딱 한 3년 빡세게 딱 하고 앞뒤로 쭉 쉬시는 거 아니야. 그럼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이렇게 33년, 30년 쉬셨잖아. 체험, 인간 체험 하시고. 그 3년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없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줬던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 있는 발에 씻기움이 필요한 자일 때 여전히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를 그렇게 가르쳐 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톤입니다. 톤. 여러분 톤을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약간 톤이 어떻게 다뤄지냐면요, 액센트가 다른 쪽에 이렇게 같이 전달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뭘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톤이 약간, 왜? 제자들의 가치가 잘못됐음에 대한, 그 잘못된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온갖 헛소리를 해도요 예수의 톤이라는 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지 나중에 이해가 될 거야, 내가 너희가 지금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중에 이해가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일단 들어도 나중에 성령께서 이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실 거야, 깨닫게 하실 거야. 하지만 일단은 들어두자 라는 식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 빌립아 잠깐만, 그게 내가 하나님이잖아. 예? 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가는 길을 보여,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주세요. 어디로 가는 걸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톤이 막 이렇게 러프하게 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느낌의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면 네가 나한테 이제까지 뭔 말을 따로 하고 막 이렇게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럴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예수가 다른 분이셔서 그런가? 아니요. 마태복음 액센트는 제자들의 가치가 잘못된 걸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들을 주로 기억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뭘?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발을 씻기는 메시아 찾아오셔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은 예수가 없을 때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 자체는 완전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보혜사적 속성, 그렇죠? 사랑의 속성,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요 다음 14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여전히 이런 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이런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상호성을 모르는 너희들을 점진적으로 알아가게 영으로서 너희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이 영을 못 봐요. 왜? 세상은 보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하늘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세속적 관점으로는, 물리적 관점으로는 이 영의 존재도 너희가 제대로 감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광의 상호성,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변화되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람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잖아요. 그럼 그 내면에 접근을 할 때 여러분한테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면의 영이 찾아오셔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자에게는 성령이 항상 있으세요. 이미 있으세요. 근데 성령을 뭘로 보는 사람?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 지금 뭐 방언을 받아야 성령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은사가 있어야 성령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나타나는 거. 내면이 아니라 환경이 성령인 것처럼, 내면이 아니라 권능이 성령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성령을 보는 사람은요 성령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있는지 알지도 못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에 속지 마세요. 그거 성령 아니에요. 성령의 성령되면요 진리의 영에 있습니다. 기적의 영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지, 성령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면 그 다음 장에 16장 중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시,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성령이 뭐 하는 분이에요? 진리형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마르지 않고 너희가 오늘, 너희가 올 일을 장래일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성령이 오신 분이에요. 진리형이 세상에, 진리형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지금 진리형이 오시면 뭐예요? 여러분 진리에 오시면 뭐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죄, 의, 심판이에요. 죄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죠. 의는 뭐예요? 기준이죠. 심판은 뭐예요? 세상이 어떤가에 대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사실 죄와 의는, 죄와 심판은 의에, 나에 대한 적용과 세상에 대한 적용이고,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기준이 갱신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갱신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기준이 갱신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이 갱신된다는 게 내가 보혜사를 통해서 내적인 점진적인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하심과 나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내면이 사랑의 내면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그 이 상호성의 서정, 영광의 상호성의 서정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을 선상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성령을 의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형상적인 묘사에서부터 가치를 깨달아야 되나요? 의미적인 설명에서부터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까? 성령에서 가장 오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하겠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게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어서 어버버버 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거면요. 아예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죽은 사람 살아나지 않는 교회에서 병자가 고쳐지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초대교회의 현상적인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려면요. 초대교회의 현상적인 모델은 갑자기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거나 갑자기 막 하룻밤에 뜨거운 집회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뭐 불 같은 게 내려오거나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물리적인 특징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민중앙교회 라인으로 아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현상적인 걸 가려면 그게 논리의 일관성이잖아. 항상 보세요. 그냥 개신교의 문제가 뭐냐면요,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 일관성을 극단화시키면 나타난 게 만민중앙교회고요, 신천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개신교에서 이미 휴건에 뭐 이러면서 또 되게 굉장히 그런 되게 현상적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당장 집팔고 때려치고 나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만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휴거고 다 끝장날 거예요. 그러면 집팔고 때려치고 나와야지. 괜찮아. 성령을 받으면 방언받고 뒤집어지고 굴러다니고 이런 거야. 그러면 굴러만 다니면 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죽은 사람도 몇 명 좀 살아나주고 뭐 이렇게 병도 치유되고 계속 막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설교 듣다가 졸면 떨어져서 죽고 또 살리고 이래서 아무도 안 졸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 한 두어 죽고 살아야 이제 야 내가 오늘 내가 이 설교에서 졸면 끝이다 이런 마음이 들죠. 좀 딴 얘기고. 그러니까 성령은 의자형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14장이네요. 15장, 16장, 17장. 현재 시간은 55분입니다. 마무리하죠. 예. 요한복음하다 날 새겠다. 14장 후반부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14장 아까 얘기했죠. 후반부에 가룟이 아닌 유다가 마지막으로 제자들 가운데 딴 얘기를 한번 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했더니 세상은 이 성령을 모르고 너희가 알 것이라고 했더니 가룟이 아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왜 좀 세상에 나타나시지 자꾸 우리한테만 나타나세요라고 그러죠.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현상적인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대화를 하는 내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 자기 관점에 자극적인 얘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대. 야, 떠나면 어떡하냐. 아직 일이 이 지경인데.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 안 나타나시는데. 세상에 나타나셔야지 보란듯이 한번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어딘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대. 그럼 지금 좀 만나게 해주면 우리가 확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그렇죠.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따뜻하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격이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죠? 뭐 먼 헛소리를 해도 다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못 알아들을 걸 알면서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왜? 예수님 왜 이럴 수 있어요? 나중에 알아들을 걸 아니까. 그렇죠? 나중에 알아들을 거니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도 핵심 내용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안 드러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거처에 그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처소라고 표현하셨던 천국의 완성적인 삶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방향성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보혜사가 와도 알아볼 수가 없고, 보혜사가 나타나도 나타난 걸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는 감추어졌고 너희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게 다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근데 세상에 이게 못 드러나죠. 왜? 관점이 다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혜사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는 이유와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시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용할 때라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성령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기대를 가져. 아직 잘 모르겠지? 점진적으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간다고 했던 네 위주, 환경적인 액센트에 꽂혀서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진짜 흐름을 알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야. 너희가 뭘 보면? 이 패턴을 보면 네가 정말 이 영광의 상호성의 패턴을 믿으면 뭐예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겠죠.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네가 체득할 수 있는 평안이 아닌 거.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내가 잘 나가게 되고 다 내 발 아래 깔고 내 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류의 평안이 줄 수 없는, 아 진짜 진리가 사랑이고 진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그래서 진리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진심이고 본심이구나. 내가 사랑함으로 세상을 좀 더 바꿔나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바꿔나갈 때 세상이 정말 바꾸어져 나오는 보는 것까지. 이 라이프 서클 속에 들어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면의 안정감. 그렇죠? 마칩시다. 마무리.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건요, 관점 변화입니다. 이 본문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관점이 다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조적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절만 자꾸 따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다. 기도하면 이룬다고 하셨다. 흐름을 못 봐요. 계속 구절을 따버립니다. 여기는요 정말 구절을 따면 안 돼요. 왜요? 13장까지 보세요. 한 호흡으로 가잖아요. 한 담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구절을 따면 어떡해요? 잠언은 구절을 따도 되죠. 원래 구절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13장에서 17장까지 긴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만 따면 그건 뭐 그거는 이렇게 나쁜 일간지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이렇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어떤 맥락 속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맥락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인 관심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의 한계성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인 것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 처음 받아야 되는 도전은 관점의 도전입니다. 난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나.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 핵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핵심 문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내 환경적인 문제가, 내 정서적인 문제가 내 핵심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첫 번째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이것이 핵심 문제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읽어보시면, 진리는 존재하고 신은 존재하고 그 신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그것을 진짜 누릴 때 내가 진리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진리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되어져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상호성이 내 삶의 실존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핵심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타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단지 세상에 인정받고 싶고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오히려 문제이지, 내가 정말 예수처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한 그 페이스를 내가 찾을 수 있을 때 진짜 나에게 구원이란 게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냥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구절구절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쭉 읽어나면서 이해될 때까지 이 부분을 읽으세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이해되면서 나가서 아 정말 이렇구나 여러분들 체득되시면 여기가 제일 좋은 본문입니다. 사실 기가 막힌 거지.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이해 못해요. 지금 읽으면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걸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제일 어려운 데인데 하여튼 이걸 꼼꼼하게 좀 읽어보셔서 제가 요한복음 유난히 꼼꼼하게 하죠. 꼼꼼하게 좀 읽어보셔서 제가 요한복음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이런 깊은 은혜가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아직 다 깨닫지 못한 말씀이고 제가 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씀이어서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보혜사로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보가 없기 때문이기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 때문일 때가 많은데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을 발휘하며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마음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보혜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갈 때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진정으로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보혜사와 기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주를 영광스럽게 할 때 주관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 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말씀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주님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